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께서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중언부언이라는 이 원어가, 헬라어가 참 신기한 말입니다.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밖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조사해봤는데 지금까지는 헬라어 문헌에서, 이 비슷한 시기의 헬라어 문헌에서 이 바탈로게오라는 그 단어가,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나온 문헌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긴 한데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단어, 비슷한 단어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 있냐면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바바리안이 뭐죠? 야만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예수님께서 야만인이라고 하셨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 영어 단어에서 찾는데, 이 바바리안이라는 이 헬라어는 바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바라는 단어하고 로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바바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아마도 이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 야만인들이 바바바바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자기가 듣기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면 막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뭐 그러는데 그렇게 들은 거예요. 바바바바 하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앞에 따오고 그렇게 바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붙여서 바바로스,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탈로게오라는 헬라어 언어도 그것처럼 이방인의 말소리,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소리,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1차적인 의미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의미가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뜻을 알지도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말을, 그 헛된 말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할까요? 의미도 없는, 정말 마음이 담기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기도할 때 합니까? 하죠. 그렇죠? 왜 하겠습니까? 우리 저번 주 말씀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허세입니다. 허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기도가 아니죠. 헛소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무슨 말을 한다면,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목사님 방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뜻을 알지 못하는 말이 방언인데,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말, 그 언어는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이라는 헬라어 언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글로사라는 단어고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근데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language입니다. 언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의 그 방언이 방언이 아니라 첫 번째 의미는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언어는 왜 필요합니까? 언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소통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걸 봤습니다.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방언,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뜻을 담은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나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면서 그런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소한 그것이 기도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가, 소통하는 언어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방언에 대해서 바울의 결론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깨달은 말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 소통하는 도구, 방언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의미도 알 수 없는 말, 그것은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뜻도 없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무 뜻 없이 이야기하는 헛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뿐이 그렇습니까? 방언만 그래서 방언으로 하는 건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기도가 아닌 것이 됩니까? 헛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도,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이렇게 하면, 그렇죠?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뜻 없이 주기도문을 해야 예배가 끝나는 것 같으니까 말미에 그렇게 고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뜻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한다면 그것도 헛된 말입니다. 그것도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의 마음과 고백들이 드려진다면 이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이. 뭐 그거에 나무아무 간센보살이건 남녀호랑개이건 비나이다 비나이다건 다 주문이 있더라고요. 주문이. 그 주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주문할 때 어떤 미신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인 것입니다.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말 한마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심일 테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목사님 방언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방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방언하기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랬더니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가슴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하시겠다는 응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에 그렇게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으로 그 방언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방언으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진심이 주님 앞에서 전달이 되어졌을 때 방언으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 연락하시며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졌을 때 더 이상 방언을 구하거나 그것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이 담길 때 어느 형태로 기도하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드러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방언의 유익을 얘기할 때 오랫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하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육신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의할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지극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입으로 기도드리잖아요. 우리의 말로 기도드리잖아요. 신비한 언어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의 말로 평상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 그렇게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엔 지극히 육신적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방언으로 방언 정도는 기도를 해야 정말 그렇게 신비한 말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방언으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상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신비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다른 말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너를 아신다.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이십니까? 8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구하기도 전에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거나 구스르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의 마음을 아시며 그분께 나와 주님과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레의 고백대로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선입니다. 허세입니다. 남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어떤 소리로 어떤 것으로 기도하든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모태서부터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작은 기도를, 내가 드리지 못한 그 기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44장 1절부터 3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마디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너를 창조하신 너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나를 택하신 나의 아버지,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루터의 하나님, 루터의 아버지, 칼빈의 하나님, 칼빈의 아버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 않을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너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정말 너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할 이유를, 원수가 이웃이 되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나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형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대신하여 아버지 말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신 부르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진노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 정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은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함,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아니 처음서부터 있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미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실수로 내가 이곳에 있고 내가 우연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그랬듯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아무것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체 불과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그땐 두 명만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도, 아무리 완벽한 인간을 주님께서 다시 만들어내셔도, 내시지 못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내도 첫사람 아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하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지만 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 아무리 갖다 줘도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아들과 나의 딸과 다른 아들과 다른 딸과,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10명의 100명의 자손을 허락하신다 하셔도 나는 내 아들과 내 딸과 바꾸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나를 바꾸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삶의 의미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가치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 돈으로 환산되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로,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이유이며 능력이며 은혜인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선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나도 그 똑같은 가치로, 열등한 게 아니라 똑같은 가치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며 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귀중한 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고백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처음 이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세상에 취이고 세상에서 나의 밸류를 디그레이드 해도 정말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이 가치를 되찾으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거짓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진짜 나의 가치이고 나의 이름표인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매 순간 내 곁에 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두 팔 벌려 안으시는 그 주님의 품, 거기에 안겨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정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으며 나를 이미 생각하시며 나에게 모든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인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하나님 달라고 조르거나 그게 없어서 내가 너무 불행하다고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틀이나 기도의 언어나 무엇으로 기도하는지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열납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 주님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고백하실 때, 기도드리실 때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많이 말하지 않아도, 더 많이 말해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우리의 진심이 쏟아지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참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 너무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엔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정말 내가 주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의 진심을 쏟아놓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심으로 드려진 고백들이 삶으로 사라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은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언제나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나와 바꾸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삶에 지치고 정말 세상이 나를, 나의 가치를 깎아내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다시 회복되며 다시 용기 얻으며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어떠한 고백이 드려져도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부름, 그 고백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